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맞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나라가 안보 회담 뒤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추가 대책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수호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이후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10월 두 번째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의 강력한 레이더가 자신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들이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는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은 러시아 고위 지도부에 의해 저질러진 공격적 행동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마련된 힘의 균형이 과거보다 훨씬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러시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렉스 틸러슨 차기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 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일 계획이 아니라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멍청한 짓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지난 11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틸러슨 지명자가 자신의 발언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한다면 이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어제 발표한 2017 세계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정부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노동, 공개 처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해 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주민들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수용소에 수감돼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위험한 강제노동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은 공포와 끔찍한 권력 인권유린에 기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20세기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누구든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해온 정책을 즉각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미국과 쿠바 사이의 국교가 단절됐던 시절 쿠바인들이 바다를 건너 미 본토에 도착하면 입국을 허용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이 정책은 상황적으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다면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측도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도착한 쿠바인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시리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지만 인명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측의 보복을 경고하면서 테러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이번 미사일이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 호수 인근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이며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대북 정책 전환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Human Rights Watch는 2017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북부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에서는 1.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 때문에 유동적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인준총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매티스 지명자는 따라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정 짓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m not going to characterize the president-elect, sir. I would just tell you that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나 필요시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가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전략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Sir, it's going to take an international effort. It's going to have to require nat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us to work together.
적어도 한두 나라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영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의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티스 지명자는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56쪽에 달하는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의 예로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와 지속적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반드시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또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동맹들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북한의 침공에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이익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을 방어하겠다는 결의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아태 지역 내 동맹과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충돌 억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설 때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철수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방어 공약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테스 지명자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아태 지역은 넓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동맹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 차기 행정부 핵심 부서 지명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북정책 공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미국 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핵심 부서 지명자들의 북핵과 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공조나 미한 동맹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 태세를 더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 핵심 부서 지명자들이 계속해서 대북 강경 입장을 거론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대북 군사력 동원과 관련해 그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2일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지적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올해를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한 동맹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신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를 강하게 띠고 있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설명입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제 1차적인 것이 중동,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려고 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한 지금 심각하게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다라고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 ICBM 얘기 나왔지만은 또 몇 년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지 않다.
최강 부원장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안보 상황이나 경제가 안정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헤쳐나갈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미 행정부와 의회, 전문가 집단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현재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양국의 북한 정책은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서울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2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체제의 핵심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이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오는 20일 귀환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움직임에 맞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대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의,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민화협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 위기 국면을 운운하며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가하면서 통일전선 공세를 지속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12일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남북관계이고 추호도 방임할 수 없는 게 전쟁 상황에 놓인 오늘의 한반도 정세라며 남한 당국은 동족 대결 정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미 4대 행각은 재앙의 구렁텅이이고 친북 동족행은 통일 번영의 길이라며 반미 정책으로 돌아설 것을 부추겼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때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민화협이 이 같은 성명을 낸 것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화공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민화협 성명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연장선상이 있으면서도 평화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킬 모양이어서 한국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실패한 대북 정책 전체를 받지 마라. 뭐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차기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체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선남 후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통일전선 전술을 펼 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라든가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그 이후에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북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자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13일 새벽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 방송을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송출한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난수 방송을 통해 한국 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켜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올해 한국의 권력 교체기를 틈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합구도를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세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성윤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윤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먼저 그 2017년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그 북한이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새 대북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북한이 2017년을 그 남남 갈등을 노린 소위 말하는 그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때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하지만 그 상당히 그 대미 정책의 하위 수준에서
네.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남 정책은 상반기 또는 그 차기 한국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통일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남 깜짝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이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 깜짝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2017년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평화 담론 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북한이 그 연초부터 상당히 그 유동적인 대남 정세를 활용해서 이 상당히 공세적인 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그 결과 아무래도 그 공식적인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제의보다는 뭐 국회 회담이나 정당 혹은 뭐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어떤 제안들의 목적은 결국은 남남 갈등을 좀 해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가 그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기도 하고 14선언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런 평화 공세를 통해서 향후에 한국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와의 그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의 올해 대내외의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제재, 국제대북제재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네.
그래도 북한은 이 중국이 유엔의 그 안보리 제재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북중 무역 환경 악화에 대응해서 그 대내적 제재 저항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제재 무용론을 아마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대중무역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출 자원 같은 것을 국내 생산성 그 향상을 위해서 전용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자원 부족한 자원을 평양 지역에 좀 집중시킴으로써 그 평양 중심의 체제 수호 충성 세력을 아마 좀 결집시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그 전략적 행동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정책 정강의 정책에 상당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공공한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5.24 대북 제재 조치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한국 내의 그런 어떤 여론을 좀 환기시킬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요즘 뭐 이슈화되고 있는 사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결국은 이 사드의 그 허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좀 획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우려들을 좀 증폭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한국 대통령 선거 개입이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던 전례들이 있어서요. 그 효과에 네.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러한 어떤 일각의 주장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쪽인데요. 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7, 8년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안보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보수화 경향을 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 국민들의 상당수도 이 북한의 도발과 정치적 간섭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부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아마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고자 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전술들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현재 그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특정 후보나 이 정당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남북 관계 개선 및 진정된 통일 논의에 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차기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그 포지티브 메시지를 좀 적극 강조할 것 같고요.
네.
이걸 통해서 한국 국민들과 그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도발과 그 안보 이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로부터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김씨 왕조와 노동당이 70년간 통치한 세계 최악의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12일 발표한 2017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정부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수감,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동, 공개 처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이 공포와 끔찍한 인권 유린에 기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공개 처형을 통해 20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으로 뒷걸음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지난해 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다른 보안 장치들을 설치했고 탈북자들을 돕는 경비병들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주민들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수용소에 수감돼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 노동에 직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를 지탱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주민에서부터 수감자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은 북한 정부에 대처할 때 인권 문제를 핵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효과적으로 북한 정부를 압박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대북 사업에 미화 2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올해 초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3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140만 달러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 적십자사의 대북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대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깨끗한 물을 지원하며 비누와 치약, 화장지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지난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의 대북 사업에 미화 123만 달러와 55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 신의주를 구경하는 반나절짜리 관광 상품이 지난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 사업의 하나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반나절 일정의 신의주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해당 상품을 이용한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2만 명에 달한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단둥시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경 도시로 북한과 306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대북 무역의 중심지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5%가 거쳐가는 도시입니다. 신의주 반나절 관광 상품은 압록강변에 마련된 신의주 상륙 관광 원구와 신의주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비용은 약 50달러입니다. 압록강 대교 연안에 건립된 신의주 상륙 원구에는 식당과 기념품 상점, 공연 무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공연을 보고 차량으로 신의주 시내를 돌아본 뒤 오후에 단둥으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단둥시는 신의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여권과 입국 사증 대신 신분증을 내고 통행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압록강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지역에서도 북한, 러시아와 협력해 국제관광 합작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관광 합작구는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북한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업을 강조하면서 중국 접경에 관광특구를 잇따라 조성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고객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안내된 전화번호는 불통이었고 실시간 출 도착 상황을 표기하는 페이지의 정보는 실제와 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번호를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The number you dialed does not exist. Please check it.
고려항공은 긴급 연락용 전화번호를 5개나 기재했지만 연결이 되는 번호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만일 고려항공 이용객 중 누군가가 일정 변경이나 항공편 운항 상황을 확인하려고 해도 마땅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는 고려항공의 해외지사 연락처가 적혀있는 인터넷 페이지가 공백으로 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그 밖의 연락수단에 대한 안내도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고려항공의 홈페이지는 항공기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게재되는 페이지가 마련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령 실시간 운항 정보 페이지의 지난 9일자 안내에는 중국 상하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노선들이 온타임, 즉 제시간에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Flight Radar 24 자료에 따르면 이날 고려항공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해외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운항이 중단된 중국 셴양행 노선의 11일자 안내에 항로 닫김이라는 문구를 달아놨지만 셴양을 출발해 평양으로 돌아오는 노선은 정상 운영된다고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통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날의 출도착 상황과 회항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포함해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 항공여행의 특성상 승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승객들이 공항으로 헛걸음을 하는 일을 줄이고 동시에 마중을 나오는 승객의 가족과 친지들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델타 항공사는 11일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 헤드로 국제공항의 기상 악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항공 스케줄 변경 등이 필요한 승객은 연락을 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항공은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점 주소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30개 지역의 전화번호를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은 물론 실제로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의 고객 서비스가 부실함에 따라 고려항공의 최대 취항지인 중국 당국이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외국 항공사의 항공편 정상관리 규정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가 중국 국내의 고객 상담 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착시 긴급 대비책 등을 중국어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이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겁니다. 현재 고려항공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영어와 한글, 중국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에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북한인권단체가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북한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다며 올해 최대 목표는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또 독일의 몇몇 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에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에 대비해 인권 유린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위한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가 최근 펴낸 북한의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언젠가 북한의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리비아와 남수단 같은 내전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기 북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하는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양측 간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전수해온 유럽의 민간 연구단체가 새로운 축산농법을 북한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의 독일 지국은 북한에서 진행하던 두 건의 지원사업 중에서 시범농장 운영을 통한 농축산 통합사업을 지난해 종료했지만 저예산 유제품 생산 증진 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북한 지원 책임자인 루카스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북한의 자연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축산법을 위한 공동 연구를 북한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고단백 우유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미화 11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디.
잘했어 오늘.
너 아니야. 레디
발음 잘했어. 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큰샘 방과 후 교실. 이곳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1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여 공부하는 곳인데요.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주로 대학생들인데요. 지난 5월부터는 조금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인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8년을 근무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탈북자 내지는 탈북 동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야말로 먼저 온 통일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생각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먼저 온 통일,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참 보람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하나의 그 조그만 일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영어도 이제 공부하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퇴직 후 큰샘학교 등 여러 탈북민 대안학교와 방과 후 교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북한이나 통일 관련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해서 그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큰샘 반석학교도 이제 가끔 영어보다는 반석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통일 문제에 대한 특강을 가끔 할 때도 있었고 또 러시아어 아주 기초를 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1대1로 수업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샘 방과 후 교실의 권유연 원장입니다.
인성이나 다 잘 되는 분들 제가 좀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처음에 모시고 왔던 분은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기 큰샘 대표인데 어디 지금 인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저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배워준다니까 본인이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싶다. 뭐가 제일 어렵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제일 어렵다.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거는 학교 교재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영어 같은 거는 아직까지 저희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니까 두 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시고 또 가끔씩 못 오신 날은 토요일까지 시간을 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난이도에 맞춰서 솔직히 저렇게 배워주신 분 드물거든요.
뜻은?
학교에 가서 긴장되고 교복을 입었다.
입는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필요한 부분도 다르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만큼 바쁩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 나와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요.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만큼 학생들의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일단은 쌤들이 다정하시고 친구들도 좋아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영어는 처음엔 좀 힘들었었는데 쌤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지금 좀 힘들긴 힘든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저 학교도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일단은 지금 반 친구들을 따라가긴 좀 힘들긴 힘든데 일단 쌤들이 잘 배워줘가지고 그럭저럭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자주 알려주세요. 그 전보다 많이 올려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알려주시고 발음 교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조금 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읽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나눠서 알려주셨어요.
영어는 처음부터 못했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뜻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계속 기억하게 돼가지고.
성적이 올랐다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를 심어줬다는 건데요.
영어 수업은 쌤이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고정시켜주시고 예, 복습당 예습당 이렇게 철저히 해오라고 해주시니까
선생님에게 그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알아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들. 하지만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들이 바쁜 탓에 자녀들의 공부에는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요. 큰샘 방과후 교실 같은 곳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를 공부를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교육은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진도는 계속 떨어지고 해서 한번 방법을 좀 해보자. 너무나 우리 봉사 선생님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니까 너무나 좋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픔을 안고 있는 이 탈북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보람을 그 두 배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고가 모여 결국은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병화 전 대사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이 3만 명인데 3만 명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때 그들을 잘 이렇게 정착하도록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만 그때 바로 이 탈북자들 3만 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 인척들에게 남한에 살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좋다. 남한하고 통일해서 사는 것이 괜찮다 하는 입소문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통일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한방눈 소식이 있군요.
네, 한낮 서울 도심에 내렸던 한방눈이 오늘 화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송이가 아주 펄펄 날리는 모습에 오늘 바깥 풍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에는 사실 1cm 정도밖에 쌓이지 않았지만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평창 지역 7cm까지 눈이 쌓였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내렸네요. 자, 주말 동안에 한반도의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 이런 예보도 있다죠?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데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기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축제 개막일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강원도 지역 얼음 축제, 눈 축제장들이 이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 개막을 한 곳도 있고요. 내일 네. 그리고 다음 주 겨울 놀이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으로 비싸고 귀해진 달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산 달걀이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이 한국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입 대상국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달걀을 수출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150kg 분량의 달걀 2160개. 사실 그 내일부터 들여오는 정식 수입 달걀에 앞서 정밀 검사를 위한 그 작은 표본 달걀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400톤 규모의 달걀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어서 설 명절 전까지 1,500만 톤, 그러니까 2,500만 개의 달걀이 한국으로 공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제과업계, 제빵업계에서 사용될 그 2,300만 개 분량의 695톤 규모의 달걀 가공품도 함께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달걀 대란의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까?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평소 소비되는 달걀이 하루에 4,300만 개 정도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공수되는 1,500만 톤은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물량이 없어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급한 상황에 열기는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의 양계 농가가 조류독감을 극복하고 또 닭과 계란 생산이 그 이전으로 조류독감 이전으로 정상화될까지는 그 한 올 여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예상인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달걀 수입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달걀 수입을 위한 항공료를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달걀이 한국까지 공수되는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달걀이 아주 상하기도 쉽고 깨지기 쉬워서 고이 모셔야 하는 그런 특수 화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달걀 판과 판 사이에는 완충재를 쓰고 있고요. 여섯 판씩 묶어서 전용 상자에 담고 또다시 종이 테이프로 묶고 받침반 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한번 고정하고 뭐 전체 움직이지 말라고 그물망을 씌우고 뭐 이런 작업을 했답니다.
네.
이 고이 포장한 달걀은 특수 항공 화물의 경험이 많은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LA와 시카고를 오가며 달걀 공수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식탁에 미국 달걀이 곧 올라가게 되나요?
네, 다음 주 중에 그 미국산 달걀 맛이 어떤지 주부들의 맛 평가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산 달걀 수입을 계약한 한 대형 마트가 다음 주에 이제 판매대에 그 달걀을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한국의 모든 농산식품물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뭐 미국산 달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지 않아도 한눈에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인가요?
왜냐하면 미국산 수입 달걀은 하얀색인데 한국 달걀은 황갈색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하얀색 달걀이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은 모두 황갈색의 달걀입니다.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 땅에서 난 한국산 물품이 건강에 더 좋고 애용하자 이런 신토불이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하얀색 달걀, 외래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얀 달기 낳은 하얀 달걀의 인기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얀 표면에 이물질이 묻으면 더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하얀색 달걀이 사라졌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영양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네, 없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각종 영양 성분은 같은데 이 미국산 달걀이 껍질이 조금 얇답니다. 그래서 내용물로 보자면 훨씬 더 알차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달걀 한 개가 한 $0.09 9센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한국에서 팔릴 달걀은 $0.26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공항까지 들어가는 운송비가 필요하고요. 한국 정부가 50% 운송료를 내지만 나머지 절반은 또 업체가 부담해야 되고 한국
네.
안에서도 유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뭐 30개들이 한 판에 한 $7.66가 되는 미국산 달걀 다음 주 중에 이 한국 사람들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특검에 소환된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제 2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밤샘 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한국의 연합뉴스 벼랑 끝에선 이재용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위증을 했던 혐의도 있습니다. 이 22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도 이 뇌물죄 부분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자신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이런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을 결정하게 됐지만 대가성이나 어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사를 끝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드리고 있는 이유, 최 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은 단순한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두고 최종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